네,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부모학교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하셔서 주의 사랑 안에서 이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 가운데 큰 환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또 가족을 잃기도 하고 집을 잃기도 하는 그런 아픔들이 또한 눈물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와 관심들을 사용하시어서 하루속히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부모님들이 또한 우리 삶에 다가온 자녀로 인한 어려움들 또한 하제들을 겪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일들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신적인 능력으로 도우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들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듣고 말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은 우리 지금 약간 HDMI 상태가 좋진 않은데 경쟁 사회에서의 부모로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4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하는 첫 번째 시간이라서 멋모르고 했는데 오늘 두 번째로 하려고 하니까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더 부담이 되고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것에 대한 피드백인지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피드백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집사님도 오시는 동안 피드백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질문 가운데 이제 독립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어서 독립적 인격체로 근데 그 독립이란 단어가 좀 우리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법이 아닌 방향에 대한 말들이었고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로서의 존재적인 부분들에 대한 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아이들마다 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가지 딱 좋은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듯이 독립된 인격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인간으로 우리가 자녀를 대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소통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가지 놓쳤던 게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대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또 찾아오신 우리 집사님들 중에 아직 대화가 되지 않는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직 그세살 이하의 거의 이제 귀여운 아기 동물에 가까운 그런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이제 적절한 연령대, 전체 연령을 포용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나 이런 좀 반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뭐 들어서 나쁠 건 없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또 많은 고민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제가 그 신방을 가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주 어린 자녀들 키우는 집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남편과 아내 되시는 분들이 그런 적절한 양육 방식을 가지고 이제 다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원래 또 궁금함을 못 참기 때문에 육아 방법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진짜 맞는 이야기인가 이제 DBP야 이런 데 들어가서 논문을 다 찾아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주제들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한 가지 내용이 있으면 꼭 반대되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으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지 않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육아에 있어서는 특히나 더 그렇더라고요. 이 방법이 좋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방법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아이들 육아나 양육에 관한 건더 그런데 이게 결과로서 증명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의 일생을 끝까지 추적해야지 이 양육 방법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 끝까지 추적하면서 연구할 수 있었던 시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치 정권 때나 가능했던 일이고 아이들을 가지고 실험도 불가능하고 그 실험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이고 그런 생물학적인 가설에 불과한 그런 이제 실증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이론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그 모든 심리학이나 이런 기재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100% 확실한 양육법, 육아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로 싸우는 거는 부질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주 양육자의 의견에 맞춰주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 아니라 방향만 맞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부모 간의 의견이 다를 때는 방향은 맞춰가되 방법은 최대한 상대편의 방법을 존중해주되 이제 주 양육자의 의견에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양육이 말씀처럼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좀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린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집안에서 이제 아이만 보고 있고 이제 거의 24시간 내내 아이만 보다가 유일하게 한 시간 정도 예능을 틀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예능을 보면서 막 웃다가 내가 사순절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약간 너무 죄책감이 들었고 내가 좋은 엄마로서 신앙 있는 엄마로서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런 좀 고민을 거룩한 고민을 제가 부끄러워지는 고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순절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어머니는 하루 종일 자녀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순절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자녀 양육을 통해서 나를 더 강화시키고 나를 자녀에게 어떻게 주입할까 보다는 자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나오신 교우님들은 다들 잘하고 계신 건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또 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지난주에 너무 어린 자녀를 기르는 양육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주제도 약간 그래서 제가 죄책감에 미리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피드백은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주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화 깨뜨리기라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경쟁 사회를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경쟁은 사실 뭐 경쟁 자체만 보고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열정들이나 추진력 같은 건 하나님께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경주하듯이 달려가는 인간에게 주신 그런 일종의 하나의 성향일 수 있다는 거죠. 경쟁이 있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달릴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결과물들을 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경쟁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위험한 점은 우리가 경쟁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는 주변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빨리 내가 먼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표점이 눈앞에 너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여유 없이 그저 달리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이 바로 경쟁으로 물들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부모가 되어봐서 알잖아요. 예전에는 중요치 않아 보이던 것들이 너무 중요해 보이고 조급한 마음에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내가 과거에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확고하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시간 같이 생각해보면서 깨뜨리고 싶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시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한 가지 화두 그리고 고민을 좀 던지고 싶은 그런 일들이었고요. 우리가 교육, 우리나라 교육이 다들 알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막 기사로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사교육비 지출이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또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아는 내용이죠, 이거. 그런데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인원 그리고 자녀 숫자는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수는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더 늘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게 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보니까 뭐 22년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자료예요. 22년이 최근 자료인데 24년에 나온 결과가 이제 그 통계가 됐는데 보통 그게 전전년도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 학생 평균이 41만 원이면 사실은 이게 평균이니까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은 엄청나게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뭐 우리도 다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저도 뭐 이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변명을 대자면 뭐 공부를 시켜서 그렇다기보다는 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도 없으니까 자녀를 돌볼 만한 학교를 마치면 뭐 두세 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피아노 갔다가 태권도 갔다가 수영 갔다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정도는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물가가 좀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학원비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많은 전문가들의 말로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지금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우리가 잘할 때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교육의 나라라는 이야기 들었었잖아요. 우리가 학창시절을 보낼 때도 교육열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쯤 되면 다른 나라가 돼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생각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더 심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일본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본이 얼마 전에 일본이 G7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7개 나라 중에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얼마 전에 그런 자살청이라고 하는 걸 만들 정도로 자살 예방청이라고 하는 걸 만들 정도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터뜨리고 정책을 시행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이랑 비교해서도 우리나라가 OECD 전체의 그런 자살률을 봤을 때 압도적으로 거의 두 배 가까운 그런 숫자가 나올 정도로 그런 자살률 높은 나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이렇게까지 시키는데 왜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시키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이런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네. 성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10대 청소년의 압도적인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약간 좀 자극적일 수 있어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물론 자살은 개인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잘못이죠. 사회가 자녀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녀들을 이런 상황에 몰아넣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가 아니면 동조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청소년 자살률의 압도적인 1위 거의 반 자살률이 아니라 사망률의 두 명 중에 한 명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런 지나치고 압도적인 이런 사교육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생겼는가? 우리나라 문화 중에 하나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등급 매기기, 줄 세우기 문화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제가 이 내용에 동조하는 건 아니고 인터넷 찾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가져온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 전문 경영인이 왕이고 CEO가 왕이에요. 정치인은 한 뭐 이렇게 영의정 좌의정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알바생은 소장농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목사는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목사는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결혼 정보 회사의 직업별 등급 사람이 이제 뭐 소고기 이런 것도 아닌데 등급이 이렇게 매겨지더라고요. 지금 이제 자녀 낳고 기르시는 우리 교우님들은 아주 성공하신 겁니다. 지금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20대였으면 우리도 등급으로 매겨졌을 거고 우리 등급이 몇 등급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제가 크게는 안 했습니다. 보면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실까 봐. 크게는 안 했고 이렇게 15등급까지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물론 목사는 없더라고요. 목사는 사실은 등급에 끼기가 힘든가 봐요. 어디에도 어느 등급에도 사실은 없었고 이런 것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고 찾다 보니까 나왔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막 활동을 많이 하는 커뮤니티들에도 뭐 이게 여초든 남초든 뭐 세대든 상관없이 모든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고 뭐 출신 대학별 인생 난이도 이렇게 해서 빨리 넘길게요. 고절은 인생 난이도가 지옥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게 난이도별로 짝짝짝 써 있는데 이제 뭐 인서울 4년제 나오면 이제 인생 난이도가 조금 쉬워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읽고 계시니까 제가 넘길게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온갖 커뮤니티에서 계속 보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줄 세우기를 하는 그런 그냥 경쟁에서 이겨야지만이 인생 난이도가 쉬워진다라고 하는 어떠한 신화, 그러니까 세계관을 계속해서 주입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세계관이자 가치관이죠. 근데 이런 세계관이자 가치관을 계속해서 주입받는 자녀에게 우리는 과연 동조하고 있는가, 저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고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교육법으로 지금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자녀를 길러보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우리 자녀 한 몇 등 정도 할까? 나는 이제 예전에 그런 걸 했었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시험을 쳐봐야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아는가 모르는가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것들을 금지시켰는가? 왜냐하면 분명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석차를 공개하진 않지만 성적이 많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 연합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금지되었지만 이제 일종의 동기부여 방식으로 사용하겠죠. 성적이 많이 오른 친구 있으면 일어나서 박수도 치게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들이 학교의 존재 목적이 대학교 입학이 되고 그 목적을 위해 학생 줄 세우기가 여전히 만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등급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이제 20대, 30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그 자체를 보지 않고 이 사람의 배경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등급을 세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민망해서 말을 잘 안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얘가 어디에 사느냐를 가지고 뭐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제가 그거를 예전에는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려니까 되게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네요. 그런 신조어들을 만들어서 서로에게 서로의 사는 곳으로 등급을 매기고 하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그거 사실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줄 세우기를 통해서 시작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전체가 그런 서로를 보고 등급을 매고 경쟁을 하고 있고 자녀들조차도 그 경쟁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조급해지고 주변을 돌아볼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자라나고 살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참상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지금 엊그저께 있었던 일이죠. 제가 이걸 가지고 또 가치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장면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 골프장 캐디가 이제 불길이 골프장 바로 앞까지 왔는데 60개 팀 중에서 5개 팀만 취소를 했대요. 그래서 55개 팀이 와서 골프를 치고 있었대요. 불이 막 붙고 있는데. 문제는 뭐 골프장일 수도 있죠. 돈 때문에 끝까지 근무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캐디랑 그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치다가 막 이제는 어두컴컴해지고 막 재가 날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도 이제 환불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가겠다라고 하고 치던 사람들이 가고 캐디도 그때서야 이제 탈출을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간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맞죠? 이 상황에서 뭐 골프를 치러 온 사람이 치려고 온 게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 왔을 수도 있고 뭐 골프장이 망하기 직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시켰을 수도 있고 뭐 저간의 사정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장면이 좀 비극적인 거죠. 누군가는 집을 잃고 생명을 잃고 있는데 그 옆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연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 여자분이 이거 올려가지고 지금 또 그 약간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올린 거예요. 본인이 올렸는데 뭐 이 여자분을 욕하고 싶은 건 아니고 또 제가 가치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저간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이분도. 근데 있을 건데 이제 소방헬기가 날아와서 해저대에 물을 계속 퍼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 골프 이제 이렇게 치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를 찍어서 본인 이제 인스타에 올려서 이게 약간 화제가 된 거예요. 가치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참상의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직도 그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끝나지 않았는데 2025년 이거 오늘인가요? 오늘 어제 기사인데 사실은 이제 이 전쟁이 뭐 계속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데 다시 발발한 게 2년 전이잖아요. 근데 2년 전에 발발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무장단체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납치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마스가 아주 도덕적인 지탄을 엄청나게 받았고 저도 하마스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건 아니고 비난합니다. 비난하는데 그 일이 있었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곳이 이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자지구랑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었던 지역에서 매년 축제를 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축제에서는 거의 이제 뭐 음주하고 엄청나게 큰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축제가 20대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그런 축제가 매년 열렸던 거예요. 매년 열렸는데 그 소리가 팔레스타인 가까운 지역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역은 뭐 이것도 막 저간의 사정이 있거든요. 사실 들어보면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그러한 이제 것들을 좀 유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의 정치적인 지지율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럼 하마스도 잘한 건 없죠. 하마스도 사실은 그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했으니까. 근데 그러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참상 누군가는 가자지구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바로 옆에서 누군가는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장면들이 너무나도 인간성의 타락, 인간의 끝없는 그런 타락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끌려간 여성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왜 그들은 인간인데 대체 동물처럼 행동하지요? 저는 하마스가 동물처럼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자지구 바로 옆에서 춤추고 있었던 분들도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이 사실 현대 시대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었죠. 이때 이제 콜로세움에서 했던 일들 보면 콜로세움에서 그 검투사 경기가 중단되었던 거는 그 전까지 검투사 만 명과 동물 한 만 천 마리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한 반성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콜로세움에서도 그 참상이 그대로 펼쳐졌던 거죠. 누군가는 웃고 떠들고 즐기고 환호하고 있고 누군가는 사자에게 물려 뜯어서 죽어가고 있는 장면이 한 장면 안에서 연출되었던 거. 이걸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콜로세움 이것을 가지고 생명의 여가의 수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오락이다라는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고 가는 것이 인간성의 타락이라는 것이죠. 교육이 어떤 그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는 아무것도 우연히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참상에 대해서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고 그 대문 안에는 부자가 있거든요. 그 한 장면 안에 그 두 명이 대비되어서 등장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참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경쟁으로 줄 세우기 해서 과연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었던가 회복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인간성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경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책에 나눠드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신화를 깨뜨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참상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어떠한 내가 놓여있는 이 경쟁의 경주에 그렇게 갇혀서 옆을 바라보지 못하고 뒤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교육관과 동양의 교육관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교육관에 심겨져 있었던 그런 성경적인 그런 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경적인 교육관은 아까도 그랬지만 인간성이 우리가 너무나도 참상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상에 대해 성경이 표현하기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 우상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나중에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존재로 성경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원래 창조될 때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성인데 그 인간성이 우리가 우상을 따라갈 때 다른 인간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간성이 타락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성의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적인 교육은 사실 제가 이 그 교환에서도 나눴지만 루터가 발견했던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서양의 교육관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때 루터는 전인적인 교육을 주장을 했고 또 공교육을 주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발견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회복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또 공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공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교육을 하고 또 그것이 다시금 공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타자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창세기 1장 2장 제가 어떤 구역 모임을 하다가 세례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내용들을 보게 되었는데 좀 얘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왔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그러니까 물 위에 그러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그 바람으로도 불리는 단어죠. 그러니까 영이 이렇게 물 위에 운행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창조의 장면이거든요. 이거 하나 기억하고 우리가 넘어갈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키셨던 일들이 우리 다 알다시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애초에 인간을 지으신 목적 자체 그 사명 자체 인간은 자기 자신 안으로 침착하여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타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타자를 향해 나아가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을 하자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 창세기 3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먹었느냐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로 급속도로 바뀌어버린 거죠. 타자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존재가 인간성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창세기 4장 9절에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 아우를 자기가 죽였죠. 이런 존재로 바뀐 거예요.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가 인간인데 타락한 인간성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하나님께 강변하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이게 시대가 지나고 지나서 이제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됩니다. 라멕도 소년을 죽이고 나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자기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상했기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의 타락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인간성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그 악이 가득 찼을 때 어떤 일을 벌이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재창조를 하시죠. 바로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시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 처음 창조하셨을 때 장면이 물 위에 이제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불어서 혼돈을 물러가게 하신 사건이었잖아요. 두 번째 창조하셨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똑같은 장면이죠. 물이 있었는데 물 위에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어들었고 땅이 드러나게 되었던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건 때마다 나타나는 이미지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다른 이야기 속에 있어요. 우리 내가 어떤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이 내 역할과 내 어떤 위치를 알게 되는 중요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 잘 아시지만 들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자신의 백성을 창조하시던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인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또 비슷한 이미지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실 때마다 사용하셨던 이미지예요. 뭔가를 창조하실 때마다 바다 위로 물 위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러일으키셨다고. 비슷한 이미지가 신약에도 있죠. 뭐냐면 우리가 바로 세례받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창조하실 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한 것처럼 우리도 혼돈이었던 물 속에 잠겨있다가 그 물 위로 성령을 통해서 올라오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씻어짐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백성들, 자녀들을 낳으시는 그 이미지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세례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사실은 십자가셨어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는. 그러니까 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시작하셨고 십자가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는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혼돈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그 혼돈을 물러가게 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 창조의 일을 벌이시는데 그 새 창조의 일은 마찬가지로 혼돈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혼돈을 물러가게 하심을 통해서 창조 우리라고 하는 이 새 창조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는 예전에 타락했던 인간들을 이제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다시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신의 백성을 창조하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걸으셨던 길은 시면을 걸으셨는데 그것은 타자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을 통해 진정한 인간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창조된 우리 안에서도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타자 지향성을 위한 소명의 발견과 공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양 교육관에 뿌리 깊게 내려진 그런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 결론에서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은 당연히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다녔던 학교는 국립대학교거든요. 제가 공부 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립대 중에서도 쉽게 갈 수 있는 학교도 있잖아요. 근데 국립대는 학비가 되게 싸요. 되게 싸고 다른 학교에 비하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학비거든요. 근데 제가 그 우리 학교의 후배 중에 전도한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제 공부를 되게 잘해서 대학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좀 제가 충격받은 게 있었는데 자기는 지금도 어떤 유니세프 이런 데 기부도 하고 있고 자기가 월급을 벌게 되면 어느 정도는 우리 그 사회에 한원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하니까 했던 말이 아 내가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때 걔가 22살인가 하는 친구였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당연히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이유는 이 자녀가 사회에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서양적인 교육관의 영향을 받은 공교육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양적인 또 교육에 대한 그런 가치관도 우리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동양적인 관심은 사실은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신양명은 이제 풀어서 쓰면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동양적인 교육관이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다. 효율을 중시하고 사람 됨됨이를 중시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중시했던 것과 별개로 동양에서는 이 교육을 통해서 과거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제도를 통해서 그 통과한 사람은 이제 관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과거 제도를 이제 막 그 공부를 했던 우리 예전에 그 양반 선비들을 보면 엄청나게 그 뭐 사사삼경 이런 것들을 뭐 1000번씩 읽고 10000번씩 읽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1000번 읽고 10000번 읽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양에 가서 좋은 답안을 적어내기 위해서 그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인간의 회복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왜 자녀들 공부시키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뭐 내가 전인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 여기 계신가요, 혹시?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전인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대부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면 일본, 중국 이런 동아시아권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게 잘한대요. 심지어 북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안 그렇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대요. 우리나라랑 똑같으면 똑같았지 다를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는 거, 이것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사고에 깊이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거든요. 성경 읽을 때 이걸 깊이 읽어서 나를 내면화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그 우리가 읽다 보면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아 빨리 이거 읽어야 되는데 우리 뭐 10절 읽으면 10절 오늘 무조건 읽어야 돼. 우리의 목표는 이 10절을 읽어서 이거를 내면화시키는 게 아니라 10절 읽는 게 목표잖아요. 그리고 와 성경 1독. 성경 1독이 목표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를 그렇게 다녀서 그래요. 학교를 이거를 빨리 공부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거에 목적이 되어 있었지. 이걸 통해서 나의 뭐 인간성의 회복, 나의 전인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목표가 아니게끔 평생을 달려왔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게 우리거든요. 바로 보시면 그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뭐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중학교 시절 방책상에 미래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딱 붙여놓고 목표를 향해서 정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비극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 싫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싫어하는 거 절대 아니고 이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대통령은 누가 되어 하느냐. 내가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 나라에 어떠한 비전이 있어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럴 비전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비극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의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의사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고 하는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정의에 관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 나라의 정의를 내가 새롭게 세우고 싶다. 검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검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한 그런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싶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내가 뭔가가 되어서 출세를 해서 빨리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공교육을 통해서 내가 사회를 통해서 사회에 이것을 다시 나눠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됐는데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저랑 되게 친한 동생이 외무고시 합격해서 외교관이 되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이제 25, 26이니까 뭐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던 그런 나이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외무고시에 합격했길래 너 이제 뭔가 좀 인생 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자기가 이제 합격하고 합격생들 사이에 가보니까 이제 그 뭐 품위 유지비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몇십만 원. 근데 그걸로는 택도 없대요. 왜냐면 어차피 그 사회에서 또 그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보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훨씬 많잖아요. 잘 사는 나라가 한 10개 있으면 못 사는 나라가 한 20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교관에 가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외교관을.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또 비교하게 되고 이제 그런 열등감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관 사회에 가보면 또 누가 얼마나 또 잘 입었고 얼마나 좋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활을 향유하는 나라를 가지고 서로 또 비교하기도 하고 경쟁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하여서 이제 외무고시 합격하고 나면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처가를 만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줄을 타고 더 좋은 나라로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이제 외모고 착해해 보니까 합격하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 이제 시작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살다 보니까 내가 뭐 의대 합격했다. 의대 합격하면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병원을 차려줄 수 있는 처가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결혼 그 등급을 보니까 1등급에 남자는 그냥 남자 직업만 나와 있는데 여자 1등급에는 부모 직업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뭐 예전에 이제 사법고시 합격하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마찬가지죠. 사법고시 합격하면 좋은 처가를 만나야 이제 그 사법 체계 안에서의 그 사회 안에서의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줄 세우기 등급 경쟁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등급에 가는 것. 그리고 그 노력을 내가 했잖아요. 우리 부모가 했고. 그럼 내가 누린 거 당연하다. 누가 그러면 정의를 세우고 누가 환자를 살리고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누가 남을 위해서 일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견고한 경쟁이라고 하는 이 뭐랄까요? 이 세계관 안에서 우리도 나도 모른 채로 달려가고 나도 모른 채로 주변을 보지 못한 채 앞만 보고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가 과연 우리 자녀에게 어떤 세계관을 심어주고 있으며 어떤 그런 관념들을 학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한국의 능력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능력대로 인정받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나뉘는 사회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보면 약간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왔잖아요. 맞죠? 왔는데 와보니까 또 그것도 저한테는 불행하더라고요.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인정받는 시대가 오면 좋은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누리는데 그게 왜?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내가 가진 걸로 내가 향유하는데 너희가 왜? 못 가진 걔 잘못 아니야? 이런 시대가 와버리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능력이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능력들을 주셨으며 이 능력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가 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내 안에서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관심 있어야 하는 것은 그거 아닐까 사실 그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20대 때 관심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지금 그 관심이 사라졌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다음 단락으로 왜 그렇게 됐는가를 좀 생각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예로부터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몇 가지 자기의 방향을 고백록으로 담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도 포스트미즘 철학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거의 뭐 1800년 전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이 요약표는 제가 제미나이에게 시켜서 AI에게 시켜서 만든 요약물이고 요약을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시켰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몇 가지 방향을 했다. 그걸 좀 제가 좀 표로 보기 좋게 정리해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처음엔 지적 방향을 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세속학문을 추구했거든요. 근데 세속학문을 추구한 이유도 그래요. 자기가 이제 그 당시에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제일 이제 중요한 학문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출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지적인 만족도를 엄청 누려서 여러 가지 학문들을 찾아서 다녔지만 결국에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추구하는 그런 추구들도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 도덕적 방향을 겪었다고 하죠. 엄청나게 오랫동안 동거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자녀도 있었어요. 등등 성적으로 좀 문란한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지리적 방황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데 뭐 카르타고, 로마, 밀라노 이렇게까지 계속 이주했던 것이 황제의 근처로 계속해서 찾아갔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린 황제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을 만큼 출세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안에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 제가 왜 이 글을 적어놨냐면 고백록이 왜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쳤냐면 사실은 고전 문학들은 신화에 대한 얘기잖아요. 뭐 신들의 이야기, 신을 찬양하는 이야기, 황제를 찬양하는 이야기, 그리고 뭐 그런 극들, 희극들, 막 이런 것들, 희극, 비극 이런 것들이 문학이었을 뿐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글들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다 추구해보고 잃어보고 했는데 너무 허무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솔직하게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존주의 철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실존주의 철학에 영향을 미친 내용을 왜 가져왔냐면 우리가 다 겪었던 거지 않냐는 거죠. 우리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뭔가를 추구해서 다 열심히 쫓아서 살아보고 그것이 내 삶을 나아주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서 내 등급을 높이려고 노력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만족감을 줬었나요?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했었냐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는 다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비슷한 얘기 제가 길어서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다 넣었는데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뭐 생각하기를 뭐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뭐 이런 짜자자자자자자자 다 해봤는데 헛되도다 이렇게 그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아주 오래 전에 몇천 년 전에 솔로몬이 이미 그 얘기를 했고 우리가 그것을 이미 경험했다는 거죠. 아구스티누스가 그러한 방황들을 경험하고 나서 했던 얘기가 이거거든요.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복이, 평안이, 행복이 어디서 오나요? 우리 다 경험했던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른 곳에서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래서 복음으로 나왔더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안식이 있구나, 복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하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럼 제가 이거는 그 유아세례 교육 신방하다가 이제 한 학부모에게 들은 이야기거든요. 학부모가 제가 이제 유아세례 신방하면 아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학부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근데 저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평생 동안 나를 증명하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살면서 경험했어요. 그분이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내가 경험했던 세상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포기가 안 된다. 우리 자녀가 만약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어떤 그런 고통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고통 때문에 자기는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솔직한 고백에 너무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틀어진 방향이 있다면 제대로 돌이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머리로는 그래 맞아 세속적 가치가 나쁜 거지 세속적 가치가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하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지 라고 머리로 인정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로는 돌아와서 내 자녀를 교육시킬 때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하지만 이 아이가 살아갈 때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는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는 두 가지 가치관과 두 가지 세계관, 두 가지 이야기 속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주에 갈라디아서를 하면서도 우리 위선,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다 알지만 베드로처럼 이것이 복된 것이고 이것이 참된 복음임을 알지만 또 이 자리에 와서는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과연 복음적 가치관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복을 늘려놓고 자녀는 계속해서 불구덩이로 넣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송인수라는 그 선생님이 좋은 교사 운동을 만들었던 분이죠. 이분이 말했던 이야기인데 왜 좋은 교사 운동에 헌신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가졌던 문제의식이 이거였어요. 한해 입시 경쟁 때문에 죽는 학생이 2004년에는 200명 정도 되었고 2018년에는 그것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죽은 학생 수가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다 죽은 한국 군인 5,000명, 7,000명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자기를 교실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 좋은 교사 운동을 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거는 2022년도 자료니까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한국 자살백서라고 하는 매년 내고 있는 그 연구 자료에서 나온 결과인데 실제로 학업 성적에 따라 다른 청소년 자살 생각이 여성이 좀 더 높아요. 거의 20% 가까이 되고 남자애들도 한 10% 가까이 되는데 이것만 봐도 남자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지 얼마나 고민이 없는지 알 수 있네요. 근데 이거 좀 약간 그 충격적인 결과 아닌가요?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한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대요. 성적 때문에.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유아세례식 하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드리는 내용이고 유아세례식 자녀를 받게 하신 분들은 다 아멘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자녀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 내용을 고백하냐면 자녀도 그대로 놔두면 죄의 영향을 받은 세계관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근데 두 번째로 저는 이 안에 담겨있는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와 그 이상 그게 왜곡되지 않았을 거란 보장이 없다는 거죠. 왜곡되지 않았을 거란 보장이 없는 게 아니라 왜곡되어 있습니다. 100%.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새롭게 회복된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확고한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경쟁적인 생각들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생긴 죄성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가려고 하는데 뭐 이제 보다 보니까 오디세이 학교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어떤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게 된 과정인데 그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만들어낸 과정이에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중간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공부를 학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민들, 실존적인 고민과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제가 이걸 이 학교에 보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학교를 만들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삶을 고민할 시간 없이 공부 지금 고민은 나중에 하면 되잖아. 지금은 이 결과를 내야 돼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어떤 이 과정에 이러한 운동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새로운 하나의 저항일 수 있잖아요. 이분도 기독교인이에요. 이걸 만드신 분이 기획하고 다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만들기까지 실행했던 분도 그 기독교인이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런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거를 만들면서 참고하기 위해서 유럽 쪽에 있는 학교들을 찾아다녔는데 거기는 이제 애프터 스콜레라는 거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3과 고1 사이에 생기는 그런 학교예요. 근데 학생 중에 4명 중에 한 명이 이 학교에 간다고요. 되게 높은 비중이죠. 여기에 가서 이 정도로 여유를 줄 수 있는 부모들이 4명 중에 한 명이나 있다는 것도 저한테는 약간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꼭 해야 그러니까 청소년의 어떤 그 가업에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존재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 이력을 들고 온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때 이제 한 그 자녀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가진 그런 부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자녀가 서울대 화학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수재였죠. 고등학교도 이제 하나고 나서 하나고에서도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그 아버지가 고려대를 나오신 분이었어요. 고려대를 나오신 분인데 그 할아버지는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 자기 자녀를 기를 때 엄청나게 이제 학대를 하면서 기른 거예요. 그리고 고려대 갔을 때 되게 욕을 많이 들어먹었대요. 뭐 고려대밖에 못 가냐. 왜 뭐 서울대를 못 가냐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서 그것이 되게 상처가 되었지만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를 기를 때 똑같이 기른 거예요. 똑같이 기르고 똑같이 압박하면서 길렀고 근데 그 자녀가 아무 문제 없이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신방을 하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압박을 하고 공부를 시켜서 힘들었겠다 물어보니까 그 친구 했던 말이 아니 자기는 고등학교 때 전혀 힘들었지 않았대. 고등학교 때가 자기 인생의 전성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되고 늘 학교에서 1등이고 교회에서도 되게 착한 친구로 자랐다. 근데 자기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자기가 대학 와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뭔지 갑자기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신앙이고 뭐고 간에 공부고 간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되어서 요즘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아무 고민이 없었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죠. 그 우리 사실은 예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이제 서울대 영어 교육과 이제 출신이시고 이제 신학 박사 취득하시고 총신대 신학 교수로 가르치고 계신가 동시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거든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위대하신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아 목사님 뭐 누구누구가 그렇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래 안 그래도 자기가 걔 이제 좀 의아했다. 너무 중고등학교 때 귀여웠고 애가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고 그랬던 애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걔가 그렇게 됐느냐. 근데 저는 담임 목사님 얘기하면서 아 이런 간극이 있구나 나와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갈등들, 고민들, 어려움들을 겪어야지만이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청소년기 때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본인도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사는 거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행복하게 잘 사시긴 해요. 예전 담임 목사님이 저처럼 사는 게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옳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은 답이 아니라 한 가지 좀 고민과 화두를 던져주고 싶었어요. 과연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건 뭘까?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뭘까? 나는 자녀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가? 뭐 어떤 관심이 있는가? 라는 거죠. 우리가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도 등급으로 매겨지고 우리보다 이제 한 10살, 20살 차이 나는 이 세대들도 등급으로 매겨지고 등급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출산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나는 내 자녀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좋은 등급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왜 내 자녀에게 화가 나는가? 혹시 내가 기대했던 등급을 자녀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 자녀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얘가 살 수 있을까 밥벌이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것에 이미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복이죠. 그것을 가지고 타자를 섬기면서 살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누군가는 불타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있는 그 옆에서 골프를 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자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 제가 다녔던 학교의 교훈이거든요. 보시면 한자로 되어 있지만 쉬운 한자들이에요. 보시면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게 제가 다녔던 학교의 교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거 하나 추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인간이 되라. 이것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신학교에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사가 되어야 하지만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 뭐 찍티라고 해서 이제 아 제가 이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 되게 안 좋아하시던데 제가 할게요. 찍티라고 해서 새벽 기도 가면 저희가 이제 지문 인식하고 들어갔었어요. 저는 그것 자체도 되게 슬픈 거예요. 왜 지문 인식하고 추석 체크라고 새벽 기도로 참여해야 하는가. 근데 더 슬픈 거는 그게 너무 피곤해서 찍고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안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가던가 가지 말던가. 저는 안 갔죠. 안 찍고. 근데 이제 찍고 도망가는 친구들은 제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컨닝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보던가 그냥 잘 못 보던가 컨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 목표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참 인간으로 회복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관심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혼돈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물이라고 하는 혼돈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부모들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다시 물 속으로 넣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고 왔는데 우리 20대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예전에 20년 전에 요즘에는 이 찬양 잘 안 부르더라고요. 가사를 보면 참 우리가 이 찬양 보면서 공감을 하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작은 언덕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했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자녀는 저 높은 산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찬양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OX로 네. 네. 아, 네. 저 이 찬양 우리가 오랜만에 한번 부르면서 예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우리도 해볼 만큼 다 방황을 했고 지적인 방황, 우리 명예를 위한 방황 다 해봤지만 거기서 허무함만을 누렸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로 돌아왔는데 왜 그 복음적 가치가 나는 살면서 우리 자녀는 멀게 만드는가 이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여전히 경쟁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녀도 이러한 인간성의 회복을 통해서 타자를 지향하는 존재로 이러한 고백 가운데 같은 고백으로 같은 세계관에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 담아내서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한번 잘 안 보이시나요? 가사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네, 제가 배려가 부족했네요. 아시는 대로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우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게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누리려고 했던 그것들 안에서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렸습니다. 경쟁적이고 또 남을 위하기보다 나를 위하였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혼돈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하지만 우리 자녀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결정을 내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음도 고백합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또한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을 또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자녀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고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우리가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그 온전한 인간상을 우리 삶에서도 회복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이 꽃피어나 자녀가 또한 세상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자녀로 또 온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집사님들, 교우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